오늘 이 심층 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난감한 상황을 하나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때는 2025년 4월 초입니다. 여러분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모터 제조사의 구매 팀장입니다. 평소처럼 중국 공급사에 발주 확인 메일을 보냈어요.
늘 하던 업무니까요.
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는 겁니다. 묘한 불안감에 전화를 걸었더니 수화기 너머로 담당자가 아주 곤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출 허가증이 나올 때까지 선적을 멈춰야 한다고요.
와, 현장에 있는 구매팀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소리네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언제 허가가 나오냐고 따져 묻겠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청천벽력 같습니다. 우리도 모른다, 기약이 없다. 이러는 거죠.
이게 단순한 서류 누락이나 행정착오가 아니잖아요. 언제 풀릴지 모르는 통제 때문에 공장 라인 전체가 그냥 멈출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단순한 무역 분쟁 기사가 아닙니다.
네, 훨씬 거대한 이야기죠.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벌어진 그 중국의 핵심 광물 무기화 사태, 그리고 이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조치가 전 세계 로봇 산업과 바위 산업 공급망을 어떻게 붕괴시켰는지 추적한 심층 보고서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안산 구매팀장의 일화가 당시 전 세계 수만 개의 기업이 똑같이 겪은 실제 상황이거든요.
아, 우리만 겪은 게 아니었군요?
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은 2025년 4월 4일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랑 해관 총서가 아주 결정적인 공고를 발효하죠.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죠?
17종의 희토류 가운데 그 사마륨, 테르뷰, 디스프로슘을 포함한 7종의 중경 희토류,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만든 연구자석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제를 걸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노트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그냥 복잡하고 지루한 저기 아프리카나 어디 광산의 돌멩이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이 매일 뉴스에서 보는 휴머노이드 로봇, 뭐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 심지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경고장이나 다름없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도대체 왜 이 조그만 광물가루들이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 걸까요?
지정학적 배경을 논하기 전에 이 사태의 진짜 물리적 타겟이 뭔지 파악하려면 약간 로봇의 관절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합니다.
맞아요. 정책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그 정책이 정확히 찌르고 있는 급소가 뭔지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노트들을 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한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움직이려면 온몸의 관절마다 구동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네, 수십 개가 들어가죠.
그 개수가 대략 40개에 달하더라고요. 근데 로봇은 무거운 짐을 들거나 사람 이상의 힘을 내야 하니까 일반적인 철자석으로는 어림도 없고
턱없이 부족하죠.
자력이 훨씬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을 써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네오디뮴 자석에 아주 치명적인 물리적 약점이 하나 있더군요.
아, 그 열에 약하다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온도가 올라가게 하면 갑자기 자력을 잃어 보인다는 건데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자석이 힘을 잃는 건가요?
자석이 강한 자력을 내는 원리부터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자석 내부를 현미경 수준으로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요.
네.
원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거든요. 이 정렬된 상태가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군인들처럼 딱 각잡고 서 있는 거네요.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로봇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막 연속으로 움직이면 모터가 맹렬하게 회전하면서 내부 온도가 80도, 심하면 10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엄청 뜨거워지겠네요.
네, 열이라는 건 결국 에너지잖아요. 이 열 에너지를 받은 원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마구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줄 서 있던 군인들이 막 제자리에서 흔들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특정 온도를 딱 넘어서면 그 완벽했던 대열이 와르르 무너져버립니다. 무작위로 뒤섞이는 거죠.
아하, 원자들의 줄이 엉망으로 흩어지면서 자석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군요. 그럼 그냥 무거운 고철 덩어리가 되는 셈이네요.
네, 완전히 기능 상실이죠. 그래서 이 치명적인 결함을 막아줄 일종의 해독제 같은 게 필요합니다.
해독제요?
네. 네오디뮴 자석을 만들 때 그 결정격자 구조 안에다가 미량의 다른 원소를 섞어 넣는 거예요. 이 원소들이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종의 닷 역할을 해줍니다.
닷이라면 꽉 잡아준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고온의 열 에너지가 들어와도 원자들이 원래의 대열을 이탈하지 못하게 꽉 붙잡아주는 겁니다.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 마법의 가루가 바로 디스프로심과 테르빔입니다.
아, 잠깐만요. 방금 중국이 2025년 4월에 수출 통제한 그 광물 명단을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거기에 디스프로시뮴이랑 테르빔이 정확히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보다 더 높은 극고온 환경을 견디게 해주는 사마륨이라는 원소까지 정확히 통제 목록에 포함됐거든요.
와, 진짜 핀셋으로 집어낸 거네요.
맞아요. 첨단 모터가 가진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겨냥한 겁니다. 당시 산업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발표하고,
아, 그 휴머노이드요?
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유니트리나 아지봇 같은 기업들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수십만 대 단위로 양산하겠다고 막 달려가던 시점이었어요.
수요가 폭발하기 직전이었군요.
그렇죠. 기존 산업용 모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막대한 양의 고성능 자석 수요가 터지려는 그 찰나에 중국이 그 수요의 입구에 달린 수도꼭지를 자기들이 딱 쥐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겁니다. 보고서들을 아주 꼼꼼히 읽어보면 중국 상무부 발표문 어디에도 우리는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전면 금지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죠.
그냥 허가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전 이걸 읽으면서 아주 까다로운 클럽 규조가 떠올렸거든요. 손님한테 너 입장 금지야 하고 윽박지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아 입장하시죠. 근데 규정상 신분증 위조 여부를 한 45일 동안 돋보기로 좀 검사해야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회색지대 전술인 거예요.
회색지대 전술이요?
네. 전면적인 수출 금지는 국제사회에 엄청난 반발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중용도 품목? 그러니까 민간용이랑 군사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심사하겠다는 건 국가의 합법적인 행정 절차로 포장할 수가 있거든요.
명분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서류의 사소한 미비점을 핑계로 허가를 무기한 미루거나 매달 글로벌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자기들 입맛대로 조절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을 쥐게 된 겁니다.
서류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더 무섭네요.
법적으로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물건을 받을지 예측조차 불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자비적인 무역 통제는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피해본 국가들이 제소해서 제동을 걸 수는 없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WTO 협정문에는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안보 예외요?
네. 회원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는 허용한다는 건데 중국은 딱 이 조항을 방패로 삼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안보를 지키려는 거다?
그렇죠. 우리는 무역을 교란하려는 게 아니다. 이 광물들이 외국의 첨단 무기 제작에 쓰여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걸 막기 위해 적법하게 심사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 명분을 법적으로 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와, 안보라는 명분 뒤에 완벽하게 숨어버리는군요. 게다가 이 통제 규정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죠?
통제 대상 원소가 완제품에 단 0.1%만 섞여 있어도 무조건 중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역에 관할 규정입니다.
아, 그 부분 참 골치 아프죠.
아니,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수많은 부품들 중에 0.1%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중국이 그걸 어떻게 다 추적하고 통제한다는 건가요? 일일이 다 뜯어볼 수도 없잖아요.
직접 물리적으로 뜯어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공급망의 서류와 감사를 무기로 쓰는 거예요.
서류를 무기로요?
네. 중국산 원료를 조금이라도 쓰는 기업이라면 최종 소비자가 누군지, 이 부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증명하는 엄청난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초기 원료를 내어주는 식입니다.
아하. 꼬투리를 잡기 좋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아예 원료 공급 단계에서 딱 차단해버리는 거죠. 중국 밖에서 조립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미세한 원소가 중국산이라면 이 서류의 그물망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어느 한쪽을 비난하기 전에 이 지정학적 맥락을 좀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맥락이 중요하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의 조치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엄청난 압박을 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아주 계산된 응수였던 거죠.
맞불을 놓은 거군요.
네. 그리고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중국은 통제 대상을 7종에서 12종으로 전격 확대해버려요. 이건 미국의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그 FDPR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조치였습니다.
아, 미국이 먼저 썼던 방식이군요.
네. 미국이 미국산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막았던 그 논리 있잖아요. 그걸 중국이 핵심 광물이라는 무기로 고스란히 돌려준 겁니다.
양국이 서로의 정책을 거울처럼 딱 흉내내면서 무기화하는 양상이네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제도를 아무리 까다롭게 만들어도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너희 물건 안 써,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돼, 이러면 그만 아닌가요? 어떻게 중국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거죠?
그 배짱의 배경에는 압도적인 물리적 지배력이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랑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그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수치가 어느 정도길래요?
2024년 기준으로 휘토류 채굴의 약 60%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과반이긴 하지만요.
네, 60%면 그래도 40%는 다른 데서 캔다는 거니까.
그런데 캐는 흙더미에서 필요한 원소만 쏙 뽑아내는 정제 단계로 넘어가면 중국의 점유율이 90%로 확 치솟습니다.
90%요? 와.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디스프로슘이나 테르빔 같은 고부가 가치 중경위 토류의 정제 시장은 무려 99%가 중국 독점 상태였습니다.
99%요? 이 정도면 시장을 장악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시장 그 자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어디 기사에서 베트남에 정제시설이 하나 있다는 걸 본 것 같은데 거기로 수요를 급하게 돌릴 수는 없었나요?
아, 안타깝게도 그 베트남 정제소조차 내부 세금 분쟁 문제 때문에 1년 넘게 가동이 딱 멈춘 상태였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결과적으로 광산을 캐는 것부터 화학적으로 정제하고 최종적으로 자석을 만들어내는 그 전 주기가 완벽하게 중국이라는 병목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다면 그 중국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기도가 문을 막아버렸을 때 시장은 과연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노트에 있는 수치들이 그 참혹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시장 반응이 즉각적이었죠.
네, 4월 통제 발표 직후 단 두 달 만에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량 중에 무려 75%가 시장에서 증발해버립니다.
4분의 3이 날아간 거네요.
맞아요. 당연히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았죠. 핵심 원소인 디스프로슘은 킬로그램당 $750를 넘기면서 3배나 폭등했고 테르빔은 $2,850로 2배 올랐습니다. 심지어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 내수 가격보다 6배나 비싼 가격표가 붙기도 했거든요.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었던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로봇 원가의 40%가 이 자석이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에서 나오는데 로봇 회사들의 비용 구조 자체가 그냥 뿌리째 흔들린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야를 더 넓혀봐야 합니다. 자석 가격 폭등이 일개 로봇 회사의 파산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더 심각한 곳이 있었나요?
사실 진짜 패닉에 빠진 곳은 따로 있었죠. 바로 미국의 국방부인 펜타곤이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최고급 군용 무기들에도 똑같은 자석이 들어간다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방위산업에 쓰이는 무기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자존심인 F-35 스텔스 전투기의 전기 시스템.
와, F-35에도 들어가요?
그럼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음향탐지기,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의 핀 제어 장치, 이런 최고 등급의 전략 무기들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모터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중경위 토류 연구자석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아, 군사용이니까 품질 요구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롭겠네요.
극한의 온도와 환경을 견뎌야 하니까요.
무기 생산 라인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5년 7월에 미 국방부가 자국 내 최대 희토류 기업인 MP 머티리얼즈에 막대한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 설비 확충을 지원했다고 나옵니다.
네, 자금을 쏟아부었죠.
근데 왜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냥 미국 정도 되는 나라가 돈으로 공장을 확 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신식 공장이나 번듯한 설비는 돈으로 단기간에 지울 수 있겠죠. 하지만 희토류를 정제하는 그 본질적인 과정을 들여다보면 왜 돈만으로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네, 히토류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놀라울 정도로 서로 비슷하거든요. 이 비슷비슷한 놈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해내려면 수백 수천 개의 탱크를 거쳐야 합니다.
수천 개요?
네, 용매를 섞고 pH 농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극도로 복잡한 용매 추출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해요. 중국은 이 과정을 수십 년 동안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적화해 온 겁니다.
아, 노하우가 쌓인 거네요.
어느 시점에 어떤 약풍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이른바 암묵지화된 손의 감각과 공정 데이터를 꽉 쥐고 있는 거죠. 미국 전문가들조차 이 보이지 않는 기술적 노하우와 시간의 격차를 그냥 돈으로 단숨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 수백 수천 단계를 거치는 섬세한 화학 공정에 누적된 시간. 그건 확실히 예산 서류에 도장 딱 찍는다고 당장 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절대 불가명하죠.
그럼 시선을 약간 다른 곳으로 돌려보죠. 자석하면 사실 일본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석 강국이니까요.
시네스나 TDK 같이 영구 자석 가공과 설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일본에다 몰려 있는데 일본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나요?
2026년 1월 상황을 보면 일본이 처한 역설이 드러납니다. 당시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아예 일본을 특정해서 추가적인 통제 카드를 꺼내댑니다.
콕 집어서 때린 거예요?
네. 일본은 최고의 자석 제조 레시피를 갖고 있었지만 정작 냄비에 넣을 원재료는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잖아요.
아, 재료가 없었군요.
결국 원료 반입이 지연되면서 일본 내 최첨단 하려 공장들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요리 솜씨는 미슐랭 3스타인데 정작 고기가 없어서 식당 문을 닫게 된 셈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일본이 이 충격파를 가장 잘 흡수하고 버텨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비결이 뭐였나요?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이미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한 차례 아주 호되게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 예방주사를 맞았었군요.
그 학습 효과 덕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둔 거죠. 첫째는 창고에 비축해둔 막대한 재고였고, 둘째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중국산이 아닌 원료로 확보하는 다변화 전략이었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했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아주 혁신적인 가공 기술이었습니다.
어떤 기술이길래 그 무서운 자원 무기화를 방어할 수 있었던 건가요?
바로 입자계 확산, 줄여서 GBD라는 원천 기술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다시 미시 세계로 좀 가야 하는데요.
네, 설명해 주시죠.
과거에는 고온을 견디는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값비싼 중경히토류인 디스프로슘을 자석 합금 전체에 골고루 다 섞고 넣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광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이 GBD 기술은 자석 내부의 미세한 결정 알갱이들의 경계면, 그러니까 표면의 틈새를 따라서만 필요한 원소를 아주 얇고 정밀하게 스며들게 하는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빵 반죽 전체에 비싼 시럽을 다 들이붓는 게 아니라 빵을 다 구운 다음에 겉면의 미세한 틈새로만 시럽을 살짝 코팅해서 똑같은 단맛을 내게 하는 거군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정확히 그런 원리예요. 자석 전체가 아니라 열의 가장 취약한 결정에 가장 자리에만 딱 방어막을 치는 거죠.
효력이 엄청나겠네요.
이 기술 덕분에 일본은 디스프로슘이나 테르빔 같은 고가의 히토류 사용량을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똑같은 성능의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쥐고 있는 원료의 목줄을 기술의 힘으로 느슨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듣다 보니까 약간 억울한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획기적인 기술이라면 미국이나 한국 기업들도 그냥 돈 주고 그 GBD 기술을 사오거나 베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들 중국한테 휘둘리고만 있는 거죠?
아,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특허가 있나요?
네, 이 GBD 공법과 관련된 핵심 특허를 수백 겹으로 촘촘하게 방어해두었습니다. 게다가 특허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아까 히토류 정제 공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 과정에서의 온도 조절, 코팅 물질의 비율 같은 미세한 공정 노하우는 특허 문서만 본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장벽이 있군요.
결국 기술 장벽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해자가 일본을 지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게 다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한국의 현실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2026년 1월에 한국무역협회 키타에서 나온 보고서를 읽으면서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수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수치였죠?
한국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가 1012대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전 세계에서 산업 현장에 로봇을 가장 많이 투입해서 쓰는 나라 압도적 1위라는 겁니다.
로봇 밀도가 세계 최고죠.
그런데 정작 그 엄청난 수의 로봇들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 즉 연구자석 수입의 88.8%를 중국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90%네요.
네, 관련 부품의 국산화율은 40%대에 불과하고요. 로봇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라며 막 키우고 있는데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로봇을 만들면 만들수록 외국산 부품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 기형적인 구조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한국이 직면한 이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그러니까 이중의 종속 상태를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이중의 종속이요?
우리는 모터를 돌려야만 생존하는 완벽한 제조업 국가인데 원자재와 범용 자석은 철저하게 중국에 묶여 있습니다.
네, 중국에 묶여 있죠.
그렇다면 아까 일본 사례처럼 광물 사용량을 확 줄이는 혁신적인 절감 기술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원천 특허와 양산 기술은 일본이 꽉 쥐고 있죠.
아, 양쪽으로 치는 거네요.
베이징의 관료가 서류 결제를 쓱 미루거나 도쿄의 기업이 특허 사용을 거절해버리면 한국의 첨단 산업 라인이 언제든 멈춰설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샌드위치 신세인 겁니다.
하, 이 키타 보고서는 대체 어떤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나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보고서는 기업들의 자체적인 탈히토류 모터 기술 개발 그리고 정부 차원의 부품 국산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 될 수 있는 건가요?
쉽진 않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으로 꼽힌 게 바로 다 쓴 폐모터나 전자기기에서 히토류를 다시 추출해내는 도시광산, 즉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입니다.
배기물에서 광물을 캐낸다.
네, 핵심 광물을 분리해내는 능력을 키우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단순히 재활용 공장 하나 뚝딱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정이 복잡한가요?
폐기물 수거부터 해체, 용매 추출, 재가공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수직계열과 공급망을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합니다. 환경 규제, 복잡한 인허가, 화학 공정 엔지니어 육성까지 다 고려하면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 5년에서 7년은 걸립니다.
와, 5년에서 7년이요. S&P 글로벌이 이 치명적인 공급 병목 현상이 적어도 2026년에서 2027년 내내 이어질 거라고 전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맞습니다. 당장 내년에 로봇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긴 터널이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거대한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 오늘의 심층 탐구를 요약하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베이징의 관료들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 굳이 미사일을 쏘거나 군함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책상에서 끝낼 수 있죠.
맞아요. 그저 책상에 앉아서 이거 0.1% 원소가 포함되었는지 증명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면서 수출 허가증 서류 심사를 며칠 혹은 몇 달 뒤로 조용히 미루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전 세계 최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생산 라인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완벽히 새로운 지정학적 무기가 완성된 겁니다. 통제와 억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발견되거든요. 통제는 필연적으로 자립을 강제하고 제재는 가장 무서운 경쟁자를 키워낸다는 사실입니다.
아, 제재가 경쟁자를 키운다?
네. 중국의 정교한 17종 광물 무기화는 단기적으로는 서방과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비용 증가를 안겨주었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그냥 비용 문제를 핑계로 미뤄두었던 과대들을 확 일깨워줬습니다.
뼈아픈 교훈이 된 거네요.
대체 기술 투자,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자체 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생존을 위한 투자를 무서운 속도로 앞당기는 결과를 낳은 거죠.
위기가 오히려 기폭제가 된 셈이네요.
한국 제조업이 이 거대한 공급망 재편의 파도 속에서 단순한 조립 공장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혁신을 이뤄낼 것인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통제가 결국 자립을 강제하고 혁신을 부추긴다. 오늘 나는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통찰이네요. 네,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죠.
오늘 이 깊고 복잡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앞서 일본이 위기를 견뎌낸 방법 그리고 한국의 대안으로 다쓴 전자기기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이야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중요한 대안으로 꼽혔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흔히 자원강국이라고 하면 드넓은 영토랑 그 지하에 묻힌 거대한 광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약 인류의 미래 산업을 좌우할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히토류 광산이 지구 반대편에 흙먼지 날리는 땅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의 쓰레기장이라면 어떨까요?
아, 발상의 전환이네요.
우리가 무심코 버린 낡은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그리고 수명을 다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구형 로봇들의 무덤, 그곳이 새로운 광산인 겁니다.
충분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진정한 지정학적 승자는 우연히 자원이 묻힌 땅덩어리를 차지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그 쓸모없어 보이는 폐기물 더미 속에서 원자 단위의 질서를 다시 부여하고 그 마법의 가루를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극한의 기술을 가진 나라일까요?
기술이 곧 자원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군요.
당장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방구석 서랍 속에서 굴러다니는 오래된 스마트폰을 발견하신다면 그 작은 기판 안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권력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였습니다.